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 강해 8번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총 52장까지 이제 돼 있고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맥잡기로 해서 한 번에 이제 3장, 4장씩 이렇게 쭉 이제 훑어나가면서 예레미야 한 45장까지, 44장, 45장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뒷부분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 이 예레미야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유다 사람들, 그 유다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까지 이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무려 40년 동안 한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한 핵심 메시지는 유다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이집트가 아니라 바빌론을 택해야 된다.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택하면 되지 왜 바빌론을 택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바빌론을 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지 왜 바빌론을 택해야 되냐. 하나님이 바빌론을 택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빌론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다 그냥 지켜주시는 거 아니냐. 여기 유다 사람들 같으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도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지켜주실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 국가예요, 유다는. 위에는 바빌론이 있고 밑에는 이집트가 있고 그 전에는 위에 아시리아가 있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을 당했어요. 지금 유다의 운명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바람 앞에 있는 것 같은 등불처럼 위험한 그런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다 지도자들의 마음, 이걸 아시고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되고 바빌론, 내가 택한 바빌론을 택해야 그래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40년 동안 이야기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듣질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이제 듣질 않아요. 자, 지난 시간에는 바빌론 이제 포로 생활을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됐는데 그 포로 생활 기간이 40년이다. 그게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처음 성경에 계시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또 하세요. 바빌론 땅에 가 있는 그 포로들, 그 포로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빌론 땅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땅에서 열심히 살고 바빌론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살고 그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아이들 많이 낳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조금 있으면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과 이 유다 전체를 다 멸절을 시키고 거의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70년이 끝나면 그러면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냐, 바빌론에서. 그러니까 지금 바빌론에 가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말 그대로 나쁜 부하가들 같은데 실제로 너희가 좋은 부하가다. 너희가 씨를 불리고 자식들 많이 낳고 손자 많이 낳아야 그 중에 일부가 나중에 바빌론에서 이 유다 땅으로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성전에 서서 예레미야에게 전달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백성의 책임이에요. 근데 그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거짓 대언자들.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가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하고 말 그대로 이상한 말도, 이집트를 섬겨야 된다 그러고 바빌론이 절대 바빌론이 곧 멸망한다고 하고 바빌론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가져가던 성전의 기구가 2년 내에 돌아온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백성들을 속이던 이와 같은 그 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유다가 이제 멸망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 대언서를 읽으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예나 지금이나 거짓 대언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교사들이 문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렵냐, 대한민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냐, 거짓 목사들 때문에 그래요. 거짓 목사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서 자기 생각.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과거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다 멸절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거부하게 됐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풍전동화 같이 위태로운 이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냐. 여러분, 지도자가 없잖아요. 누구 이렇게 해서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이 나라를 구출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 거짓 목자들이 나와서 백성을 속이고, 목사라고 한 사람들이 성도들을 속이기 때문이다. 아, 저는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면은, 아, 일단 간단하게 몇 개 신문, 인터넷으로 일단 헤딩을 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알고 하루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오늘 아침에 가서 이제 크리스찬 투데이, 아, 여기를 봤더니 어젯밤에 올라온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부 목사들, 가난하고 약한 사람 위해 주는 이재명 후보 지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목회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그런 선언을 했다. 이런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이게 또 좀 무슨 기사인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기사를 한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냥 기사를 읽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목회자 일동이 9일, 어제죠, 오후 서울 연지동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가난하고 약한 이를 위해 일하는 이재명 후보 지지 목회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발표한 선언문에서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정치의 현주소는 국민의 불신을 넘어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온갖 술수와 반칙을 일삼아가며 오롯이 정파적 이익에 골몰하던 정치공학의 폐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우린 이런 위선적 정치 형실에 종식을 구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의 민주정치를 요구한다. 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목사들이에요. 이 목사들은 국민의 행복과 권리를 증진시킨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들과의 약속은 기필코 실행하고 완수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런 일련의 정치 행위들은 여타의 기득권 세력이나 이익 집단과의 담합이나 뒷거래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식을 통해 구현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국민을 위한 일에는 과감하였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자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년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였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탁월한 위기 극복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여러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향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비전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대한민국의 정치가 세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 시점에 목회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는 평생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른 나라를 꿈꿔왔고 예수께서 천명하신 가난하고 약한 자들 위한 복음에 헌신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를 이루기 위하여 대동세상을 꿈꾸며 억강부약을 약속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므로 한 사람의 종교인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그 의무와 권리를 다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기 목사들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 우린 지금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바꾸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지선언은 개개인의 호불호와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니며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희망을 견인하고자 하는 무겁고 엄중한 마음을 담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우린 이런 마음을 모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함으로 공의가 흐르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꿈꿔보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기사가 이제 떴습니다. 아, 제가 뭐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뭐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그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억강부약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부자, 잘 사는 사람,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억누르고 억압을 하고 약한 자들을 부자가 되게 만드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목사들이 뭘 주장하냐. 대동세상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억강부약이나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공산주의자들이 내걸은 가치예요. 부자들의 것, 부르주아계 그걸 다 탈출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난 나눠주자 이런 이야기고,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 한자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유토피아. 여러분, 제가 이게 성경을 읽으면은 이런 유토피아는 이 땅에서 구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모두가 다 잘 사는 거 성경에 없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하고 이사야를 공부하고, 여러분 가서 공부하면 다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그렇죠? 악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 인간 사회에서 늘 발생하는, 왜 그러냐, 인간의 죄 때문에. 이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대동세상을 만들고 이 부자, 잘 사는 사람, 공부 많이 하고 뭐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냥 억눌러서 그들의 재산 다 빼앗아 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모두가 다 잘 산다고 하는, 이게 공산주의고, 이미 20세기에 70년 이상 공산주의를 실현해 보려고 여러 나라들이 노력했지만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공산주의자들의 궤변인데, 교회 목사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이게 바로 거짓 목사들, 이 국가를 망치는 악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렵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일에 과연 목사들이 나서야 되는가? 공산주의자들, 이들이 꿈꾸는 그런 대동사회를 위해서 목사들이 과연 나서야 되는가? 하나님과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는 공산주의와 대척점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목사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국민들이 거기에 선전선동에 넘어가고, 무료로 뭐 준다는 데 넘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정말 대한민국이 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어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나라를 잃는 유다라고 한 그 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런 거짓 대언자들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제 52장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예레미야 52장 가운데 오늘 읽은 30, 31, 32, 34 이 네 장이 가장 위대한 장이에요. 예레미야 1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쭉 정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최정상에 올라간 장이 30, 31, 32, 33, 이렇게 최고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의 모든 그 약속의 절정, 이게 30에서 33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이렇게 죄악을 짓고 그 결과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물론 이들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제 고백하는 그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소망, 궁극적인 위로의 메시지가 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 전에 29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위안을 받는데 앞뒤 문맥이 어떻게 돼 있냐. 29장 11절.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해약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자, 지금 바빌론 사람들이 침공을 해와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바로 그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 생각하는 생각을 다른 사람, 다른 존재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안다.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너희를 위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평안의 생각이지 영원 무궁토를 너희를 멸하려고 하는 애와 같은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30장에서 33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30에서 33장은 예레미야 전체에서도 정말 절정을 이룬 이런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이렇게 위대한 장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30하고 이제 31장만 읽었고 이제 32장, 33장 읽지 못했어요. 또 말씀을 듣는 분들도 이렇게 준비를 하지 못하고 와서 읽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끝난 다음에 한번 집에 이렇게 조용히 앉으셔서 29장에 나와 있는 그 11절 말씀과 함께 30, 31, 32, 33장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걸 한번 스스로 성경을 읽어보고 이렇게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에 33장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위로와 안유의 말씀. 자, 이 안유의 말씀은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가게 될 이 유다 백성들, 또 가 있는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재림 전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지금 여기 유다하고 베냐민이 지금 이제 포로로 가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열 지파가 다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졌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전에는 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다시 저 그들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주시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대언서를 이제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주어지는 말씀은 대부분의 경우 1차적으로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다.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런 케이스가 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꼭 염두에 두고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여기 지금 여기 30장도 마찬가지. 30에서 33장도 1차적으로는 거기 가서 보시면은 1차적으로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유다와 베냐민 이 부족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가서 읽어보면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온 세상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돌아올 때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의 말씀이다. 이건 누구든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으면은 누구든지 쉽게 이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0장은 어떤 말씀이냐. 여기 우리 킹제임스 음정역 여기 성경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죄의 시장에 나가 팔려 있던 그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유다, 여기를 돈을 주고 그리고 물르는 거예요. 물른다 그러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이르면 그거 물러달라 그러잖아요. 물러주고 그냥 안 물러주잖아요. 뭘 줘야 물러주잖아요. 딱지치기고 뭐 하면은 어떻게 딱지 물러달라고 하면 그냥 안 물러주잖아요. 사탕이라도 하나 줘야 물러주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께서 죄의 시장에 지금 나가서 팔려있는 이스라엘과 그 유다를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물으시는 거, 그걸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얘기했고, 우리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속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 3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1장 25절까지는 31장 26절 가서 보면 예레미야가 잠에서 깨어났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장에서 31장 25절까지의 이 긴 말씀은 예레미야가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에게 대언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종종 대언자들에게 꿈을 통해서 자신의 계시를 말씀하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9절, 스가랴 4장 1절 이런데 이거 잘못 이해하고 지금도 꿈을 통해서 뭐 계룡상 가서 이렇게 해서 계시를 받아봐야 되거든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AD 95년경에 성경이 완성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완벽하게 여기 성경책 하나로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으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긴 말씀을 주세요. 긴 메시지를 주시는데 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북왕국 이스라엘, 이미 한 100년 전쯤에 이미 이 아시리아에서 멸절이 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열지파하고 남왕국 유다, 유다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 이 두 지파가 하나로 연합된 그런 국가를 형성하고 하나로 연합된 국민으로서 고국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3절 가서 보겠습니다. 30장 3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되니.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의 열지파, 유다의 두지파, 포로된 자들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그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리니. 그게 어디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이 저 나라를 세운 저 팔레스타인 저 땅, 저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리라. 이미 1948년에 저 땅을 소유했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전체, 흩어져 있는 그런 열두 지파가 전체가 다 저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는 그와 같은 일이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기 있는 저 이스라엘을 같이 이렇게 연관을 이렇게 지어야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뭐 등등 이런 방식으로 이거 이해하면은 이제부터 성경이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 날들이 앞으로 오는데 예레미야 보고, 예레미야 당시 얘기를 했으니까 2500년 후에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2500년쯤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지파들이 다시 저 팔레스타인 땅, 아브라함에게 내가 영원히 주겠다고, 내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한다. 이미 지금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30장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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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이 나오는데 그날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날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 열두 지파 전체가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저 자기들의 고향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날, 그러니까 그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미 땅을 소유했잖아요. 그날이 얼마 안 남은 거다.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연결을 해가면서 이걸 읽어야 돼.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런 종교 개혁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연결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아, 유대인들이 지금 다 멸절이 돼서 땅에 보이지도 않고 팔레스타인 지금 다 다른 나라에서 지금 정복이 돼 있고 이런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 이렇게 천주교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200년, 300년이 지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루터다 뭐다 이런 사람들이 말 그대로 맹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 읽을 때 맹인과 같은 거야. 보지 못해요. 왜 그러냐? 아,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고 지금 전 세계에서 다 흩어져 갖고, 그렇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데 이걸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됐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귀중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의 이런 그 예언의 말씀들, 다니엘서의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같으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빨리 달리고 지식이 증가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온 세상이 지식이 넘치고 사람들이랑 달려나가고 말 그대로 하나의 지구촌이 돼서 하루면 세상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여러분 16세기, 17세기 불가능해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배 타고 뭐 두 달, 세 달 가요. 그 미국 가고 이러는 때인데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말세 지말이 돼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걸 읽으면은 이미 많은 부분이 거의 많은 부분, 90% 정도 많은 부분이 다 이미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걸 보고도 아직도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 그러고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이와 같은 그 이 해석 방법을 취한다고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예.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앞뒤가 꽉꽉 막힌 맹꽁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그렇게 앞뒤가 꽉꽉 막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 앞뒤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2세기, 3세기 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오죽 이해가 안 됐으면 말틴 루터 같은 경우는 계시록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계시록이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계시록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이제는. 왜 그래요? 거의 끝에 우리가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루터나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들보다 훨씬 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심지어 휴거를 어쩌면 경험할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부활했는데 우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몸이 변화된다면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더 엄청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런 말씀을 좀 읽어야 된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구속이 되는 거를 하나님이 몇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표현해 줍니다. 4절에서 11절에는 바빌론에 의해서 지금 바빌론이 와서 멍에를 씌웠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8절에 가서 보니까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남을 섬기는 종이 되지 않게 하겠다. 물론 1차적으로는 바빌론에 대한 얘기고 2차적으로는 천년왕국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그날, 그날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민족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유다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런 때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근데 7절 가서 보니까 이런 때가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 그 유다가 겪어야 될 엄청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떨고 두려워하는 소리요 평안의 소리가 아니에요. 막 그냥 끙끙끙대고 엄청나게 이제 너희는 묻기를 남자가 아이를 베어 산고를 겪느냐 하고 또 알아보라. 모든 남자가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본 무슨 까닭이냐. 여러분 아이를 갖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진통할 때는 장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여인들이 말 그대로 엄청난 그런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사는 남자들이 여인이 그 진통할 때 그 겪는 고통보다 더 큰 그런 고통을 겪는 모든 남자들이 이 정도로 심각한 위기의 때가 예수님의 재림 바로 전에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남자가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면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보면 무슨 까닭이냐.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어떤 날도 그와 같지 아니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 야곱의 고난의 때.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환란. 마태복음 24장. 그쪽도 다니엘서 12장에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그들이 겪어보지 않았던 그런 그 환란이 임하는 때 스가랴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땅에 3분의 2는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은 불 속으로 지나가는 듯한 이와 같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이런 때 이때가 있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번쩍 손을 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메시아 왕국이 그 땅에 세워지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런 약속,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그들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긴다. 예수님이 이제 천년 왕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아마 다윗이 부활을 해서 그래서 인간으로서 다윗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냐? 메시아가 이제 치리할 때.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 33장 14절에서 26절 등도 다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재림의 때에는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 마태복음 23장 맨 끝에 가서 보면 맨 마지막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재림의 때에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는 상처 이미지. 12절에서 이제 17절에 나오는데 이 상처가 너무나 커서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상처가 불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 이야기를 하면 오늘 제가 다 읽지 않지만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 한번 가서 읽으면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곰지 않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유다의 상태가. 근데 이게 이사야 당시, 이사야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가 나와서 예레미야 때 이제 나라가 망하는데 이때가 되면은 한 100년쯤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상처가 이렇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치유가 되니까 점점 더 늘어나갖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에 따르면은 하나님도 상처를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상처가 커졌다. 12절에서 13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사정을 변화해 너를 싸맬 자가 없고 너를 고칠 약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 주변에 있던 그런 연합국들이 다 너를 버리고 과거에 와서 뭐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던 그런 모든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을 버리고 결국은 바빌론에게 함락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장 14절 가서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너를 잊었고 너를 찾지 아니하나니 내 불법이 많으면 내 죄들이 늘어났으므로 내가 원수의 상처와 잔인자의 징계로 너를 상하게 했다. 이렇게 상처가 많은 이유가 뭐냐? 내가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내 죄악 때문에 결국은 바빌론을 불러오고 이렇게 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멸망을 가져왔다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데려오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을 데려와서 그래서 이들의 그 고칠 수 없는 그 상처 이걸 하나님이 에게 상처를 내게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가서 보면 최종적으로 상처들이 치유가 된다.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라 부르며 이르기를 이 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시온이라 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내 상처들 낫게 하리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바빌론 포로생활을 가지만 70년 이후에 돌아오고 이것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재림의 때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4절에는 회오리 바람이 이제 몰고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평온함이 오는 것 같이 여기 나오는 회오리 바람은 이제 바빌론의 그 침략을 이야기하는데 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간 이후에 평온함이 오는 것 같이 유다와 그 다음에 그 도시들이 이제 재건이 되는 그런 내용 18절 가서 보니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들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고 그의 거처들에 긍휼을 베풀리니 그 도시가 자기의 폐허덤 위에 세워지며 그 궁궐이 여기 나와 있는 건 예루살렘 궁궐 이런 거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말세에 특별히 유다의 도시들이 재건될 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본인들의 이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결국 고통받고 바빌론 포로 생활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 거부하고 온 세상으로 쫓겨다녔잖아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 거의 600만 명이 세상에서 죽는 이와 같은 홀로코스트를 겪었잖아요. 이런 모든 거 겪으면서도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메시아 왕국이 건설이 되고 이렇게 건설이 되면서 이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장은 크게 이제 이게 40절까지 나와 있는데 31장 1절부터 30절하고 그다음에 31절부터 이제 40절까지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자, 1절부터 30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자, 우리가 이제 국가를 이야기하면 국가를 구성하기 위해서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도시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국가를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국민이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이스라엘 같으면 함께 같은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백성들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에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하시는 그런 새로운 일들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쪼개진 사실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의 그런 죄들로 인해서, 또 솔로몬이 이제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게 아주 어리석은 아들이에요. 어리석은 아들. 이게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뒀다고 하는데 그 1,000명의 부인 중에 글쎄 자기 아들 여럿을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암몬 여인의 아들을 갖다 왕으로 세워놨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었겠어요. 그 많은 여인들 중에, 그렇잖아요. 그 유다 여인들 중에 참한 그런 해서 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을 해서 아들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글쎄 암몬 여인, 이 가증한 말곰이라고 한 이런 것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그 암몬 여인이 낳은 아들 르호보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암몬 여인의 아들, 암몬 여인의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르호보암이 왕이 돼갖고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왕이 되자마자 이 12개 그 지파, 레위를 제외하고 그 위에 이제 요셉이 이제 둘로 나뉘어서 에브라임과 이제 므낫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총 12개 플러스 하나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 이제 10지파가 단합을 해서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남왕국 유다는 유다하고 이제 베냐민만 이제 남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돼갖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반목하는 거예요. 둘이 서로 싸우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맨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국가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남왕국 유다를 시기 질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이제 말씀하신 내용 이 안에 이제 그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절 가서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바로 그때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서 27절 가서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여러분 성경 가셔서 이런 대언서 읽으실 때 날들이 오리니가 나오면 거의 100% 예수님 재림의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들이 오리니, 날들이 오리니가 나오면 거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런 때, 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 그 다시 돌아오는 그거를 날들이 오리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날들이라는 복수를 써서 오랜 시간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오랜 시간 이거 이야기할 때는 거의 100%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런 때다.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가지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심는다. 둘 다 하나로 합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도 많이 심어놓고 그 다음에 짐승도 많이 심고 이렇게 해서 그 땅이 사람도 많이 살고 짐승도 많이 살면서 하나, 한 국가가 되게, 더 이상 북왕국, 남왕국으로 쪼개지지 않고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대언자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예, 1장에 기록이 된 내용을 다시 여기 28절에서 31장 28절에 내가 뽑고 무너뜨리며 내던지고 멸하며 괴롭게 하려고 그들을 지켜본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세우고 심기에 그들을 지켜보리라.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뽑고 무너뜨리고 내던지고 멸하고 괴롭게 하는 그 일, 그 일이 그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거,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봤는데 이제 두 번째 일이 뭐예요? 이제는 심고 세우는 그런 일, 그 일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 열두 지파에게 일어난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어리석고 결국은 무지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거짓 대언자들에게 이제 속아 넘어가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 그대로 엄청난 고난의 때에 이런 또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뽑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심고 세우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 심판한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특별히 31장 2절부터 20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에브라임,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2절, 칼에서 벗어나 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내가 이스라엘을 안식하려고 갔을 때 바로 그가 큰 은혜를 입었다. 이제 이스라엘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에브라임 산 위에서, 5절에 사마리아의 산들에서 이런 쭉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9절에 나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다. 이게 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미 아시리아에서 멸절됐던 그 열지파, 그 열지파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처음 난 자라고 하는 말이 9절에 나오잖아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이 요셉에게서 난 아들이 둘이 있죠. 하나가 므낫세, 하나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 11번째 아들인데 거기서 에브라임이 또 둘째 아들인데 하나님은 나의 처음 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경 얘기하는 처음 난 자라는 게 꼭 첫 번째 태어난 자가 아니구나.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중요하고 귀중한 걸 강조할 때는 지금처럼 11번째 아들의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래? 처음 난 자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개념, first born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런 개념으로 히브리 문학에 등장을 하고 있는구나. 이런 걸 아셔야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처음 난 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게 이 엄청나게 그 중요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여러분 이제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그 10지파 에브라임으로 표현이 되는 그 10지파가 죄악을 범하고 우상 숭배 이거 하다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다. 그렇죠. 그 열지파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에브라임이 나의 처음 자, 나의 장자다, 가장 중요한 자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내가 아버지다. 지금 다 멸절당해서 어떤 일까지 생겼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내쫓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 여기다 가져다 놔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열지파하고 혼혈이 돼갖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70년 유다 생활, 포로 생활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저 위쪽에 있던 피가 섞여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일에 관여할 몫이 없다. 그래서 내쫓아서 안 하잖아요. 이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요? 예수님 때도 이루어져서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에브라임 그런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전에 온 세상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열지파, 그 열지파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걸 잘 이해를 여러분이 하셔야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복원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들을 북쪽 나라에서 데려오고 땅의 경계들에서 모으되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와 아이 뵌 여자와 아이를 베어 산고를 겪는 여자를 그들과 함께 모으리니 큰 무리가 거기서 돌아온다. 온 세상에서 말 그대로 약한 자들로 취급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열지파, 이거를 맨 마지막 때 하나님이 모은다는 거, 데리고 온다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하고 북쪽의 이스라엘의 열 지파하고 이게 합쳐져서 1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 다 같이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31장 18절에서 20절에는 에브라임이 탄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여로보암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해서 열 지파가 찢겨져 나가갖고 그냥 멸망할 때까지 우상을 숭배했는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탄식하면서 자기 넓적다리를 치면서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일, 그걸 지금 하나님이 여기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8절에서 20절에 자 이건 이곳과 함께 1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애통하며 몹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해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있지 아니하므로 그녀가 자기 아이들로 인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2장 16에서 18절 예수님 때문에 어린아이들 두 살 이하의 이 어린아이들이 다 죽임당하는 그 내용 아시죠? 그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라마는 여러분 이제 40장에 이제 가서 보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라마는 어디냐 하면 바빌론 사람들이 와갖고 유다를 침략해갖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을 모아놓은 집결지, 그 집결지가 있던 데가 라마예요. 그 라마에서 포로들이 모여갖고 울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끌려가게 됐는가 하고 지금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마에서.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 유다지파 라헬이 나오냐? 자, 라헬은 누구하고 누구를 낳습니까? 라헬에게서 나온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요셉과 베냐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요셉은 나중에 어디로 가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돼갖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라헬에게서 또 나온 하나들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은 어디에 속해? 지금 유다에 속한 거잖아요. 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이 라마에서 그냥 포로 지금 잡혀가면서 집결소에 모여있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지금 거기 라마에 지금 모여있는 거기서 이제 엉엉 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이들을 낳아준 그 라헬이 엉엉 우는 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냐. 16절, 내 음성을 억제해 울지 말고 내 눈을 억제해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일이 보상을 받겠고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엉엉 울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다시 돌아온다 내가 약속을 하마. 17절, 내 끝에 소망이 있으므로 내 자손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다시 돌아온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이제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26절은 여기에는 유다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 유다가 이제 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여기 21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해 길 표지를 세우고 무더기를 높이 쌓으라. 내 마음을 정하여 큰 길, 곧 내가 다니던 길로 향하게 하라. 되돌아와라. 너의 이 도시들로 되돌아오라. 이게 무슨 얘기냐. 끌려가면서도 어느 길로 갔는지 잘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다시 그 길로 돌아올 테니까. 이런 또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두 지파와 그 다음에 열 지파가 맨 마지막에 하나가 된다는 거, 또 가깝게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유다가 돌아온다는 거,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이제 30절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서 40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가운데 새 언약을 주시겠다. 새 언약.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날들이 오리냐 하면 맨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열두 지파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 쭉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말씀 그대로 두시고 히브리서 8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7절 가서 제가 읽습니다.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나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르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면서 여기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대로 여기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지금 인용하는 거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지금 31장 말씀인데,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원래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여러분?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니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유다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1차적으로. 근데 왜 이거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거 말씀을 인용하고 있냐? 이 포인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 이해를 저와 여러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새 언약의 내용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하고 옛 언약을 맺었어요. 옛 언약은 어디서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맺은 거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그때 하나님 이건 옛 언약이다 이런 게 아니라 새 언약이 이제 생기니까 그걸 하나님이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 테스터먼트, 하나님 예수님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그러니까 옛날 건 당연히 이전에 있던 건 옛 상속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 언약이다 이렇게 준 거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줄 때는 언약을 준다고 줬는데 지금 새 언약을 맨 마지막 재림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 되면 그 이전에 모세하고 맺었던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 돼요? 자연스럽게 옛 언약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 여러 차례 그 옛 언약을 갱신을 하세요. 갱신을. 이렇게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갱신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새 언약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주시는 그런 언약이에요. 이건 아예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갱신이라고 갱신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다. 첫 번째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옛 언약은 돌판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의 마음판에 쓰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가서 보시면 그대로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4절 이제 가서 보시면 국가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수행해야 될 그런 언약이 아니라 개개인이라는 거, 각 사람이 각각 자기가 행해야 될 그런 바를 이루어야 된다 해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개개인이 주님을 믿고 개개인이 새 마음 갖는 그러한 언약이다. 자, 그 다음에 옛 언약은 사람들의 행위를 조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언약인데 새 언약은 아예 마음의 상태, 성품 자체가 변하는 그와 같은 언약이다. 그러면서 3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 여러분, 천년왕국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세계에 으뜸가는 그런 백성이 되잖아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새 언약, 여기 나와 있는 거 앞뒤 문맥으로 보니까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모든 걸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거잖아요. 왜 이 말씀을 교회에게 적용하느냐?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11장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로마서 11장 12절에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11장, 12장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여기 그런데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예수님을 배척한 게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함, 그들의 멸망하고 넘어져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된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17절에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렇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됐다. 올리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 줄기가 가지가 이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가지가 생길 때 진짜 중요한 게 뿌리잖아요. 뿌리. 근데 그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이스라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기름짐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새 언약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 재림 전에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는데 그 적용이 되는 그 새 언약의 그 풍성함에 기름짐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새 언약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교회에다 적용을 히브리서에 이제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참 놀라운 신학적으로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런 걸 잘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다시 태어나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느냐? 35절부터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낮에 해를 빛으로 주고 밤에 빛을 내도록 달과 별들의 규례를 주며 바다의 파도가 부르짖을 때 바다를 나누나니 군대들의 주가 그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모든 창조물들의 주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일 그 규례들이 내 앞에서 떠나 없어진다면 그러니까 해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별도 없어진다면 그때는 이스라엘 시도 내 앞에서 끊어져도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하는데 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생겨요.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해와 달과 별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포로 생활 저기 지금 포로 생활 가야 될 그 그 유다와 그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이렇게 너희가 죄들로 인해 고생을 하는데 이게 너희 죄들 때문에 그런 거다. 내가 심판한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원 무궁토록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과 함께 이제 32장 33절에는 하나님이 새 땅과 이제 왕국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32장에는 예레미야의 액션 설교가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아, 저 말을 어떻게 믿어? 지금 바빌론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와 갖고 곧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영원 무궁토록 해와 달과 별들이 이 우주 공간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는 저런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에 순종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액션 설교를 또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엄청나게 비논리적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1절부터 여기 32장 1절부터 44절까지. 자, 이게 언제 기록이 됐냐? 32장 가서 보시면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인데 이때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었냐? 감옥들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의 뜰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 여러분, 시드기야의 몇 년이라고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드기야 11년에 유다가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과 지금 1년 정도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이미 먹을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없는 그런 상태. 이제 1년 있으면 완전히 지금 함락이 될 이런 시점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사촌이 이제 올 거다. 누구냐? 이름이 하나멜이 와서 그래서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너한테 얘기하면 그 땅을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여러분 지금 전쟁이 다 터져갖고 그래갖고 1년 동안 우리가 적에게 지금 사로잡혔어요. 아, 사로잡혀 있어서 부동산이 그냥 최악으로 지금 다 누가 사겠어요 땅을 지금 이때. 근데 땅도 어떤 땅을 사라고 하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땅이 아니라 예,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아나돗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바빌론 사람들이 이미 침공해서 1년 동안 여기 예루살렘 할 때 이 위에 아나돗이 있기 때문에 바빌론 사람들이 이미 점령한 땅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가서 부동산을 사라 그러면 더구나 적군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사라 그러면 그 땅을 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가서 돈을 주고 그리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점령한 그 땅을 너가 가서 사라.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뭐라 그럴까 비논리적인 거예요. 이거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거 제가 어떻게 돈을 주고 이 땅을 삽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 점령하고 있는 이 땅을 말 그대로 이제 예레미야가 모를지는 모르지만 1년 있으면 이게 없어져 버리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땅을 사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을 삽니다. 하나멜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땅을 사요. 이 땅을 사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모든 행위를 하는 그런 내용이 11절, 12절, 13절, 14절에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돈도 주고 구매 증서도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 보는 데서 이걸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라고 했냐? 다른 게 아니라 유다가 곧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곧 회복이 된다. 여러분,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땅을 살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땅을 누가 산다고 하는 얘기는 회복이 될 것 같으니까 땅을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액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 영원 무궁토록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액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믿음을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돈을 주고 지금 여러분 빵을 사 먹어야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돈을 주고 그 땅을 어떻게 사겠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7절에 아,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큰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 이스라엘이 영원 무궁토록 이 땅에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여기 예레미야가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32장 끝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33장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모든 말씀들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34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쯤에,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거기다가 멸망 1년 전에 이렇게 이제 쓰셔도 좋고, 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만든 자 주, 그것을 형성하여 굳게 세운 자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일들을 내게 보인다. 이거 얼마나 많이 오용하는 구절인지 아시죠? 이게 333 구절이라는 거예요.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 이래서 이거 계룡상가 갖고 이거 놓고 부르짖잖아요. 크고 뭐 엄청난 그런 비밀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줄 거다. 여러분 이게 앞뒤 문맥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일들을 내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거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냐? 4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4절부터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도시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과 쌓아올린 산들과 칼에 의해 무너진 집들에 관하여 이같이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6절에서 8절 더럽혀진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치유가 되고 정결하게 되고, 9절 이 도시가 영화롭게 되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 이 도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14절에서 16절 메시아 왕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일, 이렇게 될 때 22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같이 크게 하신다. 이게 크고 강력한 일들이에요. 예레미야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그 일, 그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미지. 뭐 산기도 가서 뭐 소나무 잡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뭐 그냥 알지 못한 저 땅 살아 뭐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게 전혀 아니다. 이게 여러분 문맥을 보고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 국가와 관련이 돼 있는 크고 강력한 이런 일들 갇혀서, 이런 커다란 그런 성벽에서 갇혀서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엄청난 일들이 생기느냐 그걸 하나님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뒤 문맥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부르짖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근데 이 구절을 갖고 가진 마라. 이거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때 33장 26절에 맨 끝에 가니까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거다. 이런 내용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비밀스러운 그런 일이다. 예레미야가 그걸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크고 강력한 일들, 그 전에는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일들, 그거를 하나님이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같이 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그거를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제 보여주신 그게 바로 크고 놀라운 일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유다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고 마법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진짜 대언자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진리를 외치는데 듣지 않고 이러다 결국 끌려가서 바빌론 이제 포로 생활 가고,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다가 전 세계로 지금 흩어져 나가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 역시 거짓 목사들, 잘못된 이런 지도자들로 인해서 동성애, 낙태,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걸로 세상이 변화가는 거고, 보면 그냥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속이 타들어가요. 정말 이거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야 될 것인가. 이게 왜 그래요? 교회 안에서 번영복음,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성경은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나서 뭐 4박자인지 3박자 복음인지 뭐 해갖고 이런 거짓 우상숭배하는 이런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돈도 주고 차에다 안수도 받고, 하여튼 뭐 이런 엄청난 가증한 일들을 이렇게 저지르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 성도들과 이 대한민국 백성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과 백성이 고생을 당하게 만들어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예레미야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내가 너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하는 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지 재앙을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